중국 역면에 가면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를 가슴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시간 옆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주말에서 만났으니까 사랑합니다를 중국 연변 말로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정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기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젊은이가 교회 가면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선물 준다고 하고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앞으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집사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는 1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니면 집을 사준다는 말을 알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이 젊은이는 1년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신앙, 좋은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집인 천국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인 천국을 얻게 되었기 말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집을 얻게 되었네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집사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 작업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인들도 미국인도 히스패닉도 이 집에 옷을 많이 맡기는데 한번 맡기면 계속해서 그 집에 옷을 맡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단골 손님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님을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기계가 좋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가 좋아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주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저는 손님들이 옷을 세탁하고 나서 다림질을 할때 예수님의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 하듯이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게 하듯이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라는 말은 라틴어 렌트라는 말은 영어에 랭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랭슨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동지가 지난 후로 하지까지 계속 낮이 길어지는 기간에 지켜지기 때문에 렌트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이 길어진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을 목적한 대로 잘 지켜내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한 대로 그 목적대로 잘 지키면 우리들의 신앙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길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년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갖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멤버십이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고 그리고 머니 교회 재정이 자꾸 줄어가고 어떤 교회들은 뱅크럽시 하는 교회들도 많고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보할까 이 머니 이슈 멤버십 이슈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의미를 잘 부여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신앙하고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미닝을 회복하면 앞에 있는 멤버십과 모니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켜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로샤 샤나라 그래서 신년에 그 신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신년 절기에는 순양의 꿀로 만든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이 신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그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숫장을 미리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신년을 통해서 신년의 어떤 성회를 통해서 신년 집회를 통해서 여호와 이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를 지킵니다. 이 로시 하샤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지은죄를 회개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찾아가가지고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 속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차고 다니시는 자동차 백미러가 작고 앞에 전방에 유리가 큰 이유가 뭐냐면 과거는 가끔 봐야지 과거를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전방에 큰 이 앞에 전방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과거는 백미래는 가끔 봐야지 백미래에 집중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랜 생활 동안 노력하며 기다려왔지만 희망이 급해진 채로 전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당시에 이 백성들은 나쁜 기억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프라미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프라미스를 붙잡고 나가면 프라블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프로비전을 미리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고 했어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새 출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데서 최대의 걸림돌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일평생 네 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 이기심, 상처의 문제. 이 일평생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의 문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와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죄 문제, 이기심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 주 안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계가 없어요.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하도록 카지노 내부의 환경 설계를 그렇게 만듭니다. 도박과 노름에 빠져서 집중하도록 꾼 시계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뭐냐면 거울이 없어요. 거울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 도박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얼굴이 피폐해졌는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울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상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환경적인 설계에서 미리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폐인이 되게끔 중독성에 빠지게끔 카지노 내부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카지노와 노름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서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육신의 경향에 따라서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중독성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을 주었는데 그분이 사람들 성도들은 두 가지 경향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향은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본능에 이끌려서 육신의 편리에서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성도님들은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calling에서 소명감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성경의 2대 사상은 휴브와 쉐마예요. 성경은 다른 거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휴브와 쉐마인데 우리는 빨리 말해서 휴마와 쉐마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휴마는 뭐냐면 휴브는 뭐냐면 회개하면 회복된다. 쉐마는 들으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슈브는 회개하면 회복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고 첫 번째는 시계를 회복해. 카지노에 없는 시계를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시간이에요. 뭔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시간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존 에슬레가 영국 런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상하게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주일의 시간, 말하자면 주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계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거울을 회복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는 존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성경 말씀,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회복해야 돼요. 카지노에 없는 거울을 우리가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야 돼요. 거울. 세 번째는 창문을, 카지노에 있는 창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생의 창문은 바로 남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을 우리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나만 있는 나에서 너와 우리가 있는 나로 나 자신을 여는 것이 창문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특별히 전반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활동이고 후반부부터는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당시에 에베소로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기 저기서 어떤 여자가 꿈속에서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터닝을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에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맞은편입니다. 오늘날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동쪽 경계선이 되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바다 건너 영국까지를 포함하는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유럽 땅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의과 대학들이 많아가지고 빌립보에는 이때 빌립보 출신이었던 의사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성경의 신약의 3대 여인은 마리아, 마르다, 루디아예요. 구약의 3대 여인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테예요. 사라, 한나, 에스테가 구약의 3대 여인이고 신약의 3대 여인은 마리아, 마르다, 루디아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3대 여인인 루디아를 바울이 유럽 땅 빌립보로 가서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 곁에는 좋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네 명의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전도 회장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여자 전도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여자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네 번째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로마랜드 성결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교회에는 좋은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유오디아,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 권사님 같은 분들,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그 어머니,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로마서 16장에서 고백하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죠. 유니아라든지 유니게, 두르베나, 두르보사, 뭐 이게 바울 주변에는 좋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그 사역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남자들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설거지하는 일이라든지 성가대의 찬양들을 다 남자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좋아해서 해야지만 모양새가 나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남자가 다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성공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여성들이 잔소리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배 순서가 사실은 공적 예배 때 지금의 예배 순서와는 달리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는 여인들이 일어나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우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4장, 14장 33절 이하인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실제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보게 되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했던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많이 많아요. 여자들의 뇌 구조가 남자들보다도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말이 많은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다. 복음 전거에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반드시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도에서 부활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속히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냥 팔짱 치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막 빠르게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많다고 하는 거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말이 많은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디아 여인을 만났는데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직업이 자색 장수, 옷감 장수였다. 자색 옷감 장수였다. 여러분, 루디아의 비즈니스 품목이 자색 옷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플에, 여기는 강단에 지금 이제 보통 저희 교회 같으면 굉장히 예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벌써 그냥 그 이 기독교 교회력 처치 칼럼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모든 걸 장식을 해놨어요. 특별히 이 강단 앞에다가 퍼포를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이제 해놓고 지난주는 상상 덤모주의 되는 화이트를 했다가 다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퍼플을 하게 돼. 사순절 끝나 부활제는 흰색으로 바뀌고 성령 강림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런 거 예민해요. 잘 해놨는데 루디아가 이비기니스 품목이 자색 옷감이라면서 퍼플이에요. 이 퍼플은 사실 사순절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퍼플은 이 염색을 요구 그냥 1g을 얻기 위해서는 조개가 8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이 루디아의 비즈니스 품목은 황실이나 귀족들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품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사순절의 색깔은 자색 퍼플이 아니라 무지개의 맨 끝 색깔인 바이올릿 보라색이에요. 아주 높고 파남보 할 때 보라색 바이올릿이에요. 이 바이올릿은 퍼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수분과 빛이 있는 곳이라 어디에서나 값없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컬러가 사순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라색이라고 하는 바이올릿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퍼플을 판매하는 여인이었지만 아주 값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여인이었지만 이분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바이올릿 자색 신앙인이 루디아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개역 성경에는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이 섬긴다는 이 단어는 레이트기아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여인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두아디라 출신인데 두아디라 성에서 빌립보의 비즈니스 차 왔는데 거기서 바울 이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 회당은 한 10가정, 우리는 여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모이면 교회를 만드는데 유대인 회당이 성립되려면 이 한 10가정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회당에 바울이 이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기는 회당이 아직까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안식일 예 기도할 곳이 있나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거 보았을 때 지금 루디아하고 일행들이 두아디라 성에서 비즈니스차 왔다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을 찾다가 회당을 찾지 못하고 강변에 가서 지금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영을 열고 마음을 여셔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지만 굉장히 바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여인이었는데 여러 인프로이를 두고 복잡한 회사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권에 두는 여인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둘이 버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뻐지고 바빠지고 그리고 기뻐진다고 합니다. 그걸 둘이 버스라고 해요. 바쁜 사업 중에서 남자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회당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권을 두었다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일에 격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 여러분 잘 되고 바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7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가 바빠가 되고 바빠가 나빠가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큐티 시간을 하루 30분 큐티가 30시간을 좌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리 돈 버는 일이 많더라도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를 내가 돈이 귀하지만 내 물질의 10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10의 1이에요. 그리고 24시간 가운데 2시간을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10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 주일의 시간,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물질의 소유권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키소, 코소, 카소예요. 키소는 뭐냐 그러면 돈이에요. 돈주머니. 사람이 돈주머니가 어떻게 열리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카소는 술잔이에요. 사람이 술을 먹여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코소, 키소, 카소, 키소, 코소가 술이고, 카소는 뭐냐면 분노예요. 자기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보게 되면 지폐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화폐 단위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나뭇잎 색깔입니다.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다 그린 칼라입니다. 이것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개척 시대 때 필수품이 네 가지였어요. 성경, 괭이, 총, 요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로 가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썼고 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괭이는 땅을 그 땅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땅인지 땅을 파보기 위해서 그래서 묘목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인지를 하기 위해서 묘목을 갖고 다녔어요. 묘목이 잘 자라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유래해서 돈의 색깔이 그린 컬러예요. 두 번째로 미국의 모든 지폐가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보게 되면 뒷면을 보시게 되면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은 미국인들이 개척 당시부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그 정신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돈인 이 머니가 머니가 잘 활용하면 멘토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돕는 멘토,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돈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몬스터, 악이 될 수가 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만몬즉 우상이 되어서 돈에 의해서 죽고 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 돈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돈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돈보다 더 큰 근세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림으로 돈의 파워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돈에 대해서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돈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을 이 루디아와 같이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돈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노 브레드 노 브레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에 앞에 브레드는 대문자 B예요. capitalize. B의 브레드는 소문자예요. 아침에 성경 말씀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no bread, 뒤에 bread, 작은 소문자는 breakfast라는 뜻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날은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큐티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들마다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잉여 건강, 잉여 돈,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병거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지나치게 쌓아두지 말고 자신의 개인 성경을 필사본을 만들어서 옆에 두라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신자라고 해요. 예수 믿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고 여기도 교회 권사님들 보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잖아요. 벌써 이건 성도로 그대가 돼요. 신자가 성도가 돼요. 성도에서 더 진화돼, 더 발전하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성도에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이 신자, 성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큐티하고 아침에 말씀 공부하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걸 잘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하게 하시고 아시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성령은 정말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성경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나가게 되면 문제와 어려움들, 프라블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김진홍 목사님께서 활빈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인이 후에 와가지고 계속 서럽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편이 폐병이 낫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부인이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건강해진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 자기를 하고 때려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군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사회운동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복음주의로 돌아섰다고. 그래서 둘의 성경 공부반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건강, 흥녀의 건강이 있고 너무 지나치게 돈이 많고 이 너무 많으면 돈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우선순위는 자기가 돈이 많이 버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송권 프라이오리티를 예배드리는데 우송권을 줬던 여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을 줬던 신앙은 결국에는 유럽 최초의 그동안 그렇게 꿈이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삼파 역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봉사할 만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하면 내가 은퇴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 봉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 차차 봉사하시죠. 차차 헌신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차차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올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지금 찬양하시고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세요. 내가 내일 와서 기도할게. 그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차차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인력과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망배 교인들이 있어요. 노를 쳐듯이 누군가 밀어 뒤에서 밀어야만 나오는 교인들이 있고 연과 같은 교인이 있어요. 딱 묶어놔야 되지. 아니면 그냥 날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뭐 풍선 같은 교인이 있어요. 감정이 막 부풀어가지고 터뜨리면 폭삭 주저앉는 교인들도 있어요. 럭비공을 닮은 교인이 있어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요 다 그런 교회를 겪어봤어요. 근데 골프공을 닮은 교회는 있어요. 골프공을 닮은 게 골프 칠 때 골프공은 골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고 골프 칠 때 두 다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골프 칠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드는 견고하게 말씀 안에 서 있는 교인. 루디아는 바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중심 신앙생활하는 흔들리지 않는 골프공을 닮은 교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여러분 15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하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참여하되 마들라를 꾸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다하고 강권하여 모르게 하냐. 아멘. 이 루디아도 그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는가를 동시에 성경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건 그저 인사 차원에서 바울을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권하면서 때를 쓰면서 바울을 머물게 한 게 된 것입니다. 이게 루디아의 집이 그래서 성교 본부가 성교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권투할 때 삼세편을 볼 때 손으로 툭툭 치면 아나운서가 라고 말합니다. 저런 주먹을 아무리 날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주먹에 몸 전체 체중을 실지 않고 툭툭 날리기 때문에 상대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몸 전체를 실을 필요가 있어요. 힘든 일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생활에 기쁨을 알게 되고 이제 늦게까지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마지막까지 섬기시는 분들 몸 전체에 힘을 실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결국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몸 전체를 신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저기 밑에 우리 보스턴 금학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제가 장로님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선물 받기를 운영했어요. 그 권사님은 매일 첫 손님의 수입을 모아가지고 성교 공급을 드리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선물 가게 제일 비싼 선물인 3,000불짜리를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더래요. 뭐야. 첫 손님이 참 천불을 사가지고 하는데, 이걸 갖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드려. 그 시험이 들었는데, 이분이 양 믿음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드렸더니, 그분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고백,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신 것을 봤어요. 또 우리 이분이 기림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가요, 그 아들에게 너는 평생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리라. 오늘 환상에 하나님께서 너무 들어오고 그 뒤에서 막 축복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아내를 위해서 기념비를 쓰는 다음에 신문기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가 젊을 때는 50세미 그 전에는 그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노동자를 많이 착취하고 막 비판을 많이 했고 이분이 나중에 은퇴 시점에 가가지고는 철저히 사회 자선 사업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부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의 시비죠. 그렇게 구별하는 법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성소주의할 뿐 아니라 항상 교인에게 몸조체를 실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주의종의 마음을 시험케했고 성도들 성대들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가 결국 이렇게 성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다면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2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요디아를 보나고 순두개를 보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녀들이 바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교회 회원들이었어요. 루디아를, 빌립보 교회. 하나님은 이처럼 한 신실한 한 여인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보내주시고 그녀의 가정과 주위를 보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 복음화의 시초가 됐고 이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루디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 나중 인간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빌립보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처음보다 마지막 나중이 많아지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아졌냐 그러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도 이 순서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남녀 성교의 전도사업을 또 말하는 것, 성교사업.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할수록 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의 영광로가 되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을 들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어요. 인내는 일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내예요. 선한 사업에 부여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참아주는 것에 아주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었어요. 그때 그런 선수들이 되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면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 교회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해도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세워주는 일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화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사업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오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로 가서 이렇게 섬겼던 모습들 같이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자랑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